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다 집중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활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에 마가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마가가 보았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발걸음을 돌리신 다음에 갈릴리 여러 마을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계실 때에 그곳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에게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만 되죠. 당시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것이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질병이 걸리면 의원을 제일 먼저 찾아가죠. 그러나 나병이 걸렸다는 의심이 들면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 먼저 보고 진단을 하고 나병이 확실하면은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에 함께 살았던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죠. 친구들과 이웃들과 살고 있던 집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성 밖에, 성이 아닌 곳에서는 그 마을 바깥쪽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대충 집을 짓고 또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여 살기도 하고 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몸에 든 병도 병이지만은 이별해야 하는 아픔과 그리고 모멸감, 무시당함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병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전염도 되고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죠.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런 의미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이토록 멀리했던 이유는 나병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감각이 없어지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다 문드러져 나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에게 되어들다가 그가 나병에 걸립니다. 우시아 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가 나병에 걸립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죄를 범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이 병에 걸리고 말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병을 천병으로 여겼습니다. 즉 하늘이 내린 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받은 병으로 보고 철저하게 그 환자를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 자신들도 또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비참했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늘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즐겨서 살고 있는 것이지 죽고만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40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중 삼중으로 막혀져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혼자 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료 환자에게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러나 다른 동료들은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는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혼자서 용기를 내어서 감히 마을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사람들의 틈을 뚫고 거기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사람들의 눈초리와 관습, 체면,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대담하게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간절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결단도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피곤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한다 라고 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했겠지만은 아직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단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 예수님께서 기도의 골방의 본을 보여주셨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그것도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못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리고 큰 용기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는지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 그리고 기도의 골방 속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결단을 내려야 하고 얼마나 용기를 내어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용기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죠. 고누페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릎이라고 하는 명사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고누페톤 이 말은 무릎이 저절로 무너지다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너지듯이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소망이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돌을 들어서 던질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 몸을 낮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말씀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도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이 먼저 나왔겠습니까? 원하시면 자신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들었다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나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죄 때문에 나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그 말씀을 잘 못하는 겁니다.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들기 힘든 분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해 주는 것이죠. 부패하고 감각이 사라집니다. 죄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죄도 짓다가 보면 부패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죄인지 처음에 죄를 범할 때는 가슴이 쿵쾅거리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한두 번 하다가 보면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투로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숙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고 얼굴 보는 것이 사실을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그 사람을 옹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경제는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은 부패지수는 낙제점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개인의 부패지수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잘난 듯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사실은 이 나병 환자처럼 말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옳은 것과 그런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싫어하는 것이라면은 이건 부정한 것이니까 버려야 한다라고 쳐다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 구분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중요할 뿐이죠. 정권만 가지게 되면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이 나병 환자보다도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취급을 하셨습니까? 보통 유대인이었다면 이 병이 내게 옮기지는 않을까? 또 가까이 오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피했을 것이고 돌을 들어서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다 버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영접을 하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물리치시지 않죠. 부모는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가 버린다 할지라도 남편이 버린다 할지라도 자녀가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을 하시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십니까? 41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 그랬죠.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다,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결단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그 환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애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꾸만 죄악에 넘어가고 부패하고 감각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단순히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던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셨죠. 나병 환자가 그때 느꼈을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병 환자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고 얼마나 힘들어했고 그가 나병에 걸려서 그동안에 비를 맞으며 해를 맞으며 추위 가운데에서 그가 얼마나 울었을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통곡을 하며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하나님,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힘들게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겁니다. 그 어루만짐 속에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 그의 인생 나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왔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로 고생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손길에 담아서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을 어루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아픔들, 상처들이 치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동안에 겪어왔던 그 모든 소외감, 고독,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 나병 환자의 가슴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픈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고쳐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병든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장면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죠. 우리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키를 쓰고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맞아들였죠.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한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도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원수와 같이 대하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결단코 쉽지 않죠. 그러나 바로 축복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말씀 43절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엄히 경고하사, 엄히 경고하사. 이 말씀은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까?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던 나병 환자가 살이 새로 돋았고 정상적으로 온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겠습니까?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네가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예물을 들여서 입증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엄히 경계하신 이 말씀 속에는 아무 말 하지 말,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도 다들 이제 때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곳에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은 더 큰 기적. 그래서 말씀은 뒷전이 됩니다. 말씀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밋밋하기도 하고 때로 그 말씀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말씀이 뒷전이 되고 기적만을 바라는 성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사모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렸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가정은 우리 성도의 남편인데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은 제가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아주 주관도 뚜렷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분입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막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를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성도님은 이제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랬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또 우리 성도의 또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폐암이 있었고 그 암이 간에 전이가 되었고 온 몸에 암이 다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서 보니까 얼굴이 온통 까맣고 황달이 와 있고 복수가 차 있고 팔도 푸석푸석하니 부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우리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떠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끝까지 계시면서 책임을 져주실 거라고. 어떤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그 자리에 누워서, 그 병실에 누워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갔겠죠. 내 몸을 보이라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기뻐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제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 제사장은 아마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진단을 하고 마을 바깥으로 내보냈던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원래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던 바로 그 사람이 새살이 돋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자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몸 이곳저곳을 다 살펴서 확인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나병을 고치시는 분, 죄악을 치료하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이분, 이분은 제사장도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신 분이죠. 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분이구나. 당시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일 어른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사장보다도 더 큰 분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는구나. 성전 안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구나.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메시아가 여기에 오셨구나.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좀 진지하게 다루었다면 메시아이시구나. 따라서 이 사건은 유대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일을 인도해 가시고 이 일을 도와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제사장이 만약에 보았다면 두 손을 들었겠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시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나병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죄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마 이 제사장도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달려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내 문제도 아뢰이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